오늘 내용 전체는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자,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느 때에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도 없고 자기 나라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 이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포기의 상태에 있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다 어둠에 있다. 보세요. 그들까지도 어둠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둠의 빛을 그리고 좌절에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나라로 불렀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을 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의 사람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 몰려올 것이다. 그래 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60장도 역시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갈 분이 누구냐? 그 일을 해결해 갈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냐?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재림의 나팔을 불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지금 오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은 이 아름다운 소식의 대상자인 메시아가 해야 될 일, 곧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주어졌느냐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에서 어땠어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을 줄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을 붓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권세가 나타났고 아무리 왕이라고 떵떵거리지만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사울은 악한 영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은 대단합니다. 하여간 지역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있지만은 미국에서 역사하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걸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것이요. 우리를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부르셔서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었다. 그게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줬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다.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 그냥 메시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 스스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도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을 때도 성령님에서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으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따로 받지만은 이 삼중직을 다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은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미친 바람도 자게 만들고 미친 파도도 잠잠하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봐야 될 거 이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것을 보세요. 한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곧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다라면은 그리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메시아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의 결과를.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결과에 의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 알았으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짓자리에 저놈 새끼 나쁜 놈의 자식이다 말이야. 저는 형편없는 놈이다. 그리고 돌을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은 사람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들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다 총을 쏘고 칼을 쓰고 돌을 던져도 어머니는 던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셔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것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말씀했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4절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창조 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진 이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된다라면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원받게 만들었느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낸 보석 같은 존재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 가운데서 메시아 보내도록 약속을 했으니 바로 그 나라,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벌써 100년, 15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은 이미 다 성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름을 부르셨을까?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때요? 남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방 사람으로 본다면은 망해가지고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자들입니다. 예.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포로된 자죠. 마음이 상한 자. 이미 이들은 다 마음이 상해갖고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냐 말이지.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고 다 괴로워 있는 그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예요? 포로된 자예요. 이미 그때 전쟁 포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창끝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고 포로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창끝으로 잡은 자다 하면 전쟁의 포로자를 이야기할 때 창끝으로 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나사렛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서 말씀을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편 겁니다. 그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누가는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읽어 놓으시고 앉으시죠. 그건 권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응했다. 그 말은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 메시아를 뻔하게 앞에다 놔두고 이 사람을 죽일 연구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눈먼 자가 되고 귀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인간으로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기는 놀란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딱 들어줍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하고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겠냐.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시대 때에 문둥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지 않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보내지 않고 바로 그 수리아의 나만 장군, 그 나병 환자를 보내가지고 고치셨겠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나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갔는데 화가 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어서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신 거예요. 너무 악하죠. 왜 악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마대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해서 죽입니다. 아버지의 보낸 자를 몰려서 죽입니다. 모르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맞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구나.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와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말씀드릴 때 아 소리가 내 속에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을 때 다 잘 어떨 때는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 은혜에는 희년을 이야기하잖아요. 희년은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날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주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구원의 날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한 것, 이걸 그대로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대로 읽고 설교를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찬송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찬송으로 변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 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면 4절부터 9절에 대한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내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의 그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와 함께 그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이 남쪽 유다를 회복시킬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했을 때 이 나는 남쪽 유다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성전도 파괴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 이 남쪽 유다를 다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다시 쌓고 황폐된 곳을 대대로 무너졌던 걸 중수했다. 한마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모든 무너졌던 대를 다 쌓게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서 온전하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이 내용 속에서 쭉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누가 하나님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역신으로밖에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19한테 지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무리 목포에 와서 난리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에게 지겠습니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회복이 되느냐? 이 신분이 6절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회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봉사자다.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약속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움직임이 없이 든든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에 있는 위치에서 자기에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창조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구나. 창조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못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8절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루어 놓고 성사가 돼서 천하 만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이지만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불의와 의를 바로 우리 주님이 구별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그랬더니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상 나라 중에 가장 제국이 되었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대와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 방에 부셔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봐도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럼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언약을 체결했지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떼시면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말하면 이 잔은 많은 사람을 대속할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사건은 너희들을 대속해 죽을 대속의 몸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완벽하게 죄와 사단과 세상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어떤 경우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그게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절을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설령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한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다 하면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지 않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한마디로 뭐 구원 주시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갖추는 그 모습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너희가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들 책임지마.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라도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2000년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130년 전에 이미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들을 한국 땅에 이루어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에 변함없이 우리가 응답하고 어떤 경우도 주의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